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뻔한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좀 구분한다 했었죠. 우리가 예전에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양분해서 보았는데 매기 목사님은 1장에서 8장까지 이것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9장, 10장, 11장을 하나의 또 단락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또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참 유익 있게 이렇게 보았어요. 자, 11장 이제 뒷부분 이제 남았는데요. 오늘 3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완강한 그 배역의 상태에 있었고요. 불신앙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우리 중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아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될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고 옳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 물을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옛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의롭고 온전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 때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생각하시는 것은 늘 옳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현명하고 하나님이 생각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린 것이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다. 여러분과 우리가 당신께서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당신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상 깨닫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이지 하나님이 뭐 변칙을 쓰시고 하나님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33절로 가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가 발견해 왔던 지혜와 모든 영광을 깨달을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데트의 언급은 인용할 가치가 있는데요. 산의 정상에 다다른 여행객처럼 사도는 돌이켜 깊이 숙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깊음이 그의 발에 있지만 빛의 물결이 그들을 비추고 그의 눈이 명한 것을 거대한 수평선에 펼쳐나가게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 어찌 보면 좀 순전한 찬양이고요. 전혀 어떠한 논증도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것은 선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이 부족하시고 그분이 어딘가 불합리하게 하실 이가 있으시겠어요? 더러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애들 입장에서는 뭐 짜증내고 따지고, 그건 아이들이 틀린 거지 부모님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하죠? 그러므로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와 같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틀릴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틀리죠. 자, 11장 34절 3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대답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열망이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조언할 자는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 좋은 조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무슨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 좋은, 이 참 웃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 매기 목사님은 한번 그 굶주린 5천 명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빌립에 물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지요? 이는 그 자신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고 그에게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조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빌립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 저는 할 수 없고 돈도 없지만 여기는 빈들이고 식당도 없지만 예수님이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뭐 빌립 보고 빵 사내라고 돈 내라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조언이 필요하지 아니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제자들이 뭐래요? 그들을 보내라고, 사람들을 보내, 여기 할 수가 없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언하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렸는가? 그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곤란한 처지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인가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다는 이유로 간단하고도 뭐랄까 좀 간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 없음을 뭐 조롱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자신의 것을 사용할 기회를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36절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는 저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로부터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 모든 것이 있다. 주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으라. 아멘.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의미가 있죠. 알포드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 이 3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신의 영감의 한 절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생략 부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주에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의 원인이 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보존자이시며 사역자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에게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그에게 돌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광이 그에게 그랬잖아요. 영광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요구할 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로로 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밝게 비추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함의 이유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층 힘써야 되리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1장을 정리하고 12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의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12장에서 16장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첫 8장은 교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율법 부분이고 이제 12장에서 16장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논의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 이르렀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신발 가죽과 잘 어울리는데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있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 인도자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른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서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미 성화의 부분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연구했음을 넌지시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복음은 가족신과 잘 어울리지만 이 두 부분에서 예민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연관 지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 인간을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16장 마지막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다른 편에서는 외적인, 그러니까 내면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나타내고 다른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성도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특권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됩니다. 우린 이제 은혜의 개념을 숙고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방식에 대한 선언은 삶의 증거로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공의에 대한 언급은 삶의 행동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갈 때 주목해야 할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이 세상에서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내져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 관계들은 몇몇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규칙을 폄하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는데 이는 또 다른 율법체계로 밀어넣기 위하여 구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과 구별하여 부름을 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세율법이나 다른 율법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5개의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방법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옮기는 그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나 규정들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인도할 위대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삶 그 가운데 참 귀하고 연그러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또 누구를 만날 때도 어디에 가서 무슨 모임에 참여할 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말과 그 표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로마서 8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11장에서부터 이제 지나고선 12장부터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전 인격으로서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성적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예배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12장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접속사가 중요해요.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선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할 때는 모든 어떤 그 서신들을 그 수집하고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도 있지만 뭐 제자들 뭐 이런 모든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것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1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언어를 말합니다. 시내산으로부터 어떤 내려온 그러한 모세의 명령 이것이 아니고 바울의 훈계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랬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히브리적 사고의 어떤 그 문법적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리기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드리기를 위하여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좀 우리가 신뢰를 들어보는 게 좋은데요. 전 인격을 드려라. 우리의 몸 전 인격을 드려라. 그러니까 몸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마음, 애정, 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의지의 행함으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참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터이니까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로마서 12장으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